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25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은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은, 그리고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앞두고 전쟁 전야에 장수가 자기 부하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전 지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좀 황당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작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이죠. 여리고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일곱째 날에는 성읍을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때 크게 모든 백성이 소리를 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것을 작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전투의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성을 방어하는 군사가 있습니다. 성벽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성문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서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침입하는 쪽에서는 성벽을 넘든 성문을 뚫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절대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죠. 뭐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소리로 되겠습니까? 큰 기구들을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사에서 보더라도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성전을 치른 장수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작전이라면 그 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역량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방법론, 작전과 같은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백성들에게 내 뜻대로 수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형으로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성의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명령의 진의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인 이 여리고 성 전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해서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기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에서는 결론은 늘 같습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어려운 전쟁이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겁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늘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순종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눈금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다루는 이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정탐꾼은 군사적으로 성을 함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문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경비대가 교대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성벽의 방어가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성벽을 방어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 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혀 죽을 뻔했다가 라합의 기지로 목숨을 건집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라합에게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고 그리고 도망을 가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탐꾼으로서는 실격입니다. 라합에게서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전해 들은 것뿐이죠. 정탐꾼 둘은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도망을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꼭 돌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정보 수집할 것 없다. 성문이 언제 열리는지 닫히는지, 성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 라합의 고백을 들었느냐? 그거면 됐다. 볼 것도 없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 같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24절에, 2장 24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기서도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미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은 6장 본격적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5장 13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피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서 첫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시야가 좀 좁아져 있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평면적인 구도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면 네가 지고 네가 이기면 내가 진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질문,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은 어느 한쪽 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니야.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no가 아니라 neith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쪽 편이 되느냐 저쪽 편이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고 수행하시는 싸움이다 하고 군대 대장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편에서 보자면 자기 편을 늘려서 자기의 힘을 극대화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종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천상의 존재겠죠. 이 천상의 존재가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떨기나무 앞에서 그러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기의 신을 벗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표하듯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복종하면 승리가 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시작부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전쟁이었죠. 여호수아가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고, 준비를 더 많이 하면 이기고 이길 확률이 늘어나고 준비를 덜하면 지게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동참하는 문제,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문제로 그 싸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시키십니다.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벽을 따라 도시 한 바퀴를 돕니다. 오늘 첫 번째 출정을 앞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그 언약궤 앞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나팔을 들고 서고 앞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렇게 위세하듯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딱 돌고 들어옵니다. 뭘 한 걸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보라고 그러시는 걸까?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일쯤에는 보여주시겠지.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돕니다. 또 잘 갖추고 진용을 갖추고 위험 있게 한 바퀴 딱 돌고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뭐 하는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면 그 6일 동안 돌고 또 7일째 일곱 바퀴를 다 돌기 전에 매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금이 가고 좀 이렇게 바닥도 패이고 싱크홀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기초가 좀 흔들리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아 이게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끄떡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굳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굳건하던 여리고 성벽이 거짓말처럼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개의 나팔을 길게 불고 모두가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명령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숫자가 있죠.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7. 7일간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 일곱 명이 일곱 개의 나팔을 불고 그렇게 전쟁을 치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상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숫자인 7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행군의 중심에 위치하고 제사장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그거죠. 왜 도는가? 안 돌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왜 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7일간이나 그 성벽을 돌았을까요? 돌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면서 성벽을 봤겠죠. 저 강한, 굳건한, 높은 성벽, 그 앞에서 무력한 우리.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오늘도 내일도 이래서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탈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 하는 자신의 나약함과 그들의 강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면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개의 나팔을 불고 외쳐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침내 여리고 성벽이 믿을 수 없게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뺑뺑이를 돈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힘을 보탠 것이 1도 없다. 1도 없다는 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는 100에서 1도 힘을 보태지 않았다.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무력하지만 여리고 성벽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노라.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함께 소리를 질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경험, 자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것이 없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과 위엄을,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하여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을 적대하고 서 있는 가나안 문명에 대하여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보태지 않았지만 여리고 성을 돌므로써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 전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법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차원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것은 잘못된 독법입니다. 성경은 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훨씬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 세속적인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고 그 여리고성 돌기 기도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돕니다. 아마 이 신천에서도 어떤 교회인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 하라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에서 지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봅시다. 2절부터 보면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둘러 돌아라.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무장한 자들이 앞뒤에 서라. 7일이 되거든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이 길게 불 때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각기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 여리고 성을 취하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 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할을 맡기신다. 자리를 주신다. 우리 눈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서 있는 가나안 정신의 대표로 서 있는 성읍입니다. 그것은 그 옛날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출애굽의 애굽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일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속 정신일 수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 학벌 지상주의일 수도 있고 이기는 자가 진리다라는 이 시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여리고성의 비전을 우주와 역사 전체로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11장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환상이 제시가 됩니다. 성경에 유의하게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 환상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에서 하나님 앞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십니다. 주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큰 자나 작은 자에게나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모든 심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진행되었던 그 모든 심판의 출처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서 나온 것임을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언약궤가 있고 일곱 개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미 일곱 개의 나팔이 울려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세상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지금은 여섯 번째 나팔쯤까지는 울렸는데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지 않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우리가 무력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의 강함, 악의 거대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산산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리고성이 건재하고 굳건해 보였듯이 우리에게 굳건해 보였던 그런 것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바람에 날려가듯이 이 세상의 위세, 사탄의 권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그 일곱 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연약한 우리가 위대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마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를 감당하고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때 여리고성 전투를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은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여 서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짓되게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이다, 그 싸움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 내가 이긴 싸움이라고 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를 지켜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내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싸움에 동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내가 세상을 무찌르고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보잘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뺑뺑이를 돌므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동참한 자,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한 증인이라는 자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일곱 개의 나팔을 울리시고 우리가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그때 내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달려 올라가서 여리고성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무찔렀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내가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러냈어 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얼만큼 이뤄냈는지, 무엇을 얼만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헛된 자랑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되시고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현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영광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